회복의 비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도자 훈련 주제에도 리더십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도 또 영적 능력의 비밀이란 말을 쓰니까 너무 자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부분을 보면요,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알려진 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비밀이었죠. 오늘 말씀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위한 성경 말씀이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은 이 영적 능력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이 뭔지 알 수 없으니 비밀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우리가 이 4장에서도 계속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해 주십니다. 영적 능력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적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새 능력을 주신다. 영적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건 부르시는 거고 살아야 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살게 예전에 우리 힘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리인데요. 모세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미 하나님께 모세는 여러 차례 질문을 해오던 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믿지 않으면 또 뭐라고 또 얘기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도를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또다시 모세가 질문했을 때 그 이름을 그 하나님만의 영원하신 성품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더 나아가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 3장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계획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으신 부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들이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많이 몰입되어 있었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저를 믿지도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요. 그 1절에 그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저를 믿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이 2절에 있죠. 그냥 답을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바꾸실 작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물으시죠. 지금까지 계속 모세가 질문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물으실 차례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그때까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지금 주님께서는 주목하게 만드세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먹자가 됐잖아요. 양치가 돼가지고 지낸 지가 40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의 손에 익숙해진 지팡이에요. 모세보다 그 지팡이를 더잘 알고 익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을 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양을 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그러고 지팡이로 익숙한 그런 그 양치기에 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지팡이의 모든 것을 아는 모세죠. 뭐 있겠어요? 나무 지팡이가. 그러나 여하튼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너무도 이제는 자기의 익숙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내 지팡이는 내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마치 어부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잡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죠. 그리고 갈릴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죠. 물속 깊이를 다 헤아리는 것 같았었죠. 그 모든 것을 알던 그런 것 같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알았죠. 그런데 먼저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세요. 뭐라고 명하셨는지 아시죠? 복음서에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밤새 그물질했어요.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던질게요.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체면 생각해서 하루가 하니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던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터질 정도가 됐어요. 다른 동료들까지 불러서 도움을 청합니다. 배한 척으로 안 되니까 또한 척이 왔어요. 배두 척이 물고기를 담다 못해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인데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그 사건입니다. 그 안드레가 가져와요.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게 있었죠. 예, 여기 물고기 두 마리 하고 조그만 빵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다음에 딱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뭘할수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니까 하지만,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것들, 다 알아요. 뭘더알게 있어요?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완전히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내 자신 생각으로 몰입해 버립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려고 했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가슴이 딱 두근두근 했을까요? 와, 이 지팡이 던지면 세상이 변하겠지? 그런 생각 했겠어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멀리 던졌겠어요? 그냥 떨궜겠죠? 지팡이요? 뭐왜 그러시지? 기대감이 없었겠죠. 앞에 툭 떨궜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래요. 바로 자기 앞에 지팡이를 떨궜는데 뱀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랬죠.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합니다. 뱀이 되었다 했을 때이 뱀은 코브라를 의미했어요. 코브라 아시죠? 맹독을 지닌. 그리고 코브라는 이집트 문명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떠나왔던 애굽의 문명을 상징했는데 애굽의 문명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지금 바로의 관이고 그 관의 가장 머리에 있는 부분이 이 뱀 대가리들이에요. 뱀 꼬리를 쭉 내려와서 뱀이 딱 코브라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상을 박았어요. 항상 사람의 이마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상징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군인들 뭐 써요? 모자 쓰죠. 그러니까 군모 쓰고 거기 있는 계급 있잖아요. 나 이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를 상징하는 바로에게 가장 힘의 적극적인 상징이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힘, 애굽의 상징을 애굽이 그렇게 신성화하는 그 같은 대상을 하나님은 간단히 나무 지팡이를 바꿔서 만들어 버리세요. 즉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힘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자, 힘이에요. 그 힘이 꿈틀거리고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명하세요. 이 일은 뭘까요? 그것은 그 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십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힘은 그거는 아무런 거룩함이 없는 힘이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재력을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스려지지 않은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것이 아니기에 모세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만난 거예요? 모세가 만났는데 모세가 만나기 이전에 모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바대로 살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그냥 놀랄만한 일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이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죠. 바로를 만나야 되죠. 그런 대단한 위협 앞에 설득을 해야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진행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과 그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 방법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는 계속 경험해 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주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내가 살아온 삶을 약간 개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조금 옛날 것 조금 좀 고쳐가지고 이거는 옛날 거니까 좀 바꿔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거로 좀 대체하고 그냥 예전 것 그대로 그냥 가보면 되는 거야 라는 그 삶이 우리가 살게 된 영적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완료가 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새것이에요. 예전 것과 새것이 그저 혼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육신으로 살 보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 수 있던 그런 예전에 세상에서 애굽에 그뱀 대가리 가지고 살던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와 기준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새로운 차원의 생활과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기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이 삶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근시안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근시안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모세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에게 더욱더 많이 몰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있도록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서를 아시죠? 사실은 이 뭐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 민수기 뭐 신명기 다 중요한데요. 민수기를 보면 이제 광야에서 길을 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들이 다 사나워진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한 그 집단이 있는데 집단의 어떤 공동적인 성격이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면 좀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지죠. 뭔가 어떤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몹시 조급해졌어요. 결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민수기서 21장 5절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살인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들이 사람을 무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와요. 뱀이 없어지도록 제발 주님께 요청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민수기서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멀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았고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주셨음에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듣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그들이 주장할 수 없게 됐죠. 선택을 따라 죽었습니다. 복음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삶은 그래서 새로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세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체계 속에, 나의 행동방식 속에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를 내 예전의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혼재시켜서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부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새 포도주를 담기를 점점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삶의 기쁨보다는 예전에 나의 행동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애굽이 좋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냐면 모세처럼, 모세는 이제 변화되는 출발점이지만 모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지만 여전히 나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맞는 새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어때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참 예절바르게 죄송합니다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나는 나예요 라는 것이죠. 모세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어느 순간 벌써 돌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렇죠. 본래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심을 목격을 했어요. 주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시선은 하나님께 옮겨가지 않죠. 누구에게 있어요?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았다면 그래요. 익사이팅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합니다. 으쌰으쌰 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마찬가지야. 왜 그렇죠? 나의 초점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죠? 나의 삶에 왜 무기력이 계속해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죠? 나에게 다시 초점이 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봤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모세 어릴 때부터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건 언제예요? 하늘 만난 시작이.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거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초월해버렸던 일이잖아요. 근데 불에 타지 않고 모세가 가까이 갔음에도 살았던 이유가 있다 그랬죠. 주님의 천사가 불로, 불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임재하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가심 앞에 있으면서도 소멸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모세가 이렇게 가시떨기에 나무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있죠. 예, 너의 신을 벗어라. 우리 그거 생각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곳이니. 즉 모세는 그 신을 신고 세상과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과의 접점이 신발이에요. 하나의 상징으로. 세상에 끌고 다녔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붙여가지고 다녔던 게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공존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일은 세상의 일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했던 익숙한 어떤 비즈니스나 내가 연구했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생활을 위한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라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추구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지고 여전히 이 부대에다가 하나님 한번 담아보세요 할수 없다. 예수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주님을 뵌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실 평생에 크리스찬의 삶이 그거잖아요. 우리 시선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13절에 보면은 모세는 머뭇거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때또 다른 한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대조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니까는 저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나로 망하게 됐다. 죄가 있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다니 나에게 저주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모세는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이사야는 나를 보내십시오.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의 자원,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그런 마음에 원하는 거. 근데 이사야는 어땠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니 나로 망하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사야로 하여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게 한 것이죠. 모세와 이사야의 그 반응의 차이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늘 보실 때 나의 생각의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겠지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정하십니까?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주님 말씀 앞에 만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알아온 거는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어때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고백이 진심으로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거기서 자유가 와요. 내가 예전에 나를 붙들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전에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영적 능력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 능력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에 있습니다. 제가 좀 4장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 부분을 또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길을 가죠.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중이었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 일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일을 하라고 하는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바뀌나? 어떤 하나님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어서 보면 25절에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즉 포피를 잘랐다는 말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Circumcision이에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했는데 모세법은 아직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 관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함에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17장에 뒤에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지금 이 일의 의도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명심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뭐 장인한테도 빠이 하고 있으면 나왔어요. 그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모세의 성향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과몰입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다시 과몰입해요. 과하게 몰입합니다. 내가 할 사명, 내 힘으로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영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맺은 언약에서 희박해지는 모세를 주님은 일깨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분명히 아는 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그 할례, 그 부분서부터 너는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일깨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할례 받으란 얘기인가?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죠. 피의 언약이죠. 포피를 잘라서 피가 났듯이 우리에게도 피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하는 성찬을 할 때 피의 언약을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우리 새롭게 되어가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아가며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도 영적인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잠깐 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쉽게 빠지기 쉬운 내 자신의 함정들이 많은데 주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따라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으니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